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징조와 또한 그 재림과 관련된 시기를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환난의 때가 도래한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때, 임박할 때가 임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환난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재의 지변이 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특별히 이 징조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천체대 격변이 온다. 그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이 천체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줄 이 종말에 관해서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9절에도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 달, 빛, 해를 다 이런 그런 어떤 빛을 다 잃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천체가 대격변하니까 천만년 영구하게 있을 것 같은 이 천체들이 다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언젠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진다.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죽어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시대를 시점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징조, 예수님의 오실 징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인다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천체 대 이런 변화가, 격변하는 이런 변화가 왔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하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는 것만,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천체가 격변하고 달과 빛을 달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 중반에서 하반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이유가 그들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다, 목도한다, 보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나의 불신앙과 내가 믿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곡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마지막 통곡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통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징벌에 떠는 통곡입니다. 이 통곡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통곡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통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서움에 떠는 통곡입니다. 사람이 무서움과 어떤 공포에 놓이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 통곡을 말하고 있어요. 영영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통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이 이르는 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통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통곡을 무서워합니까? 왜 천재 대지변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통곡할 필요도 없고 그 마지막 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그날의 반응은 상반된 반응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들의 반응은 통곡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반응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32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라고 말합니다. 왜 배우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여름이 가까워진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런 세상에 있는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타이밍을 때를 아는 시기가 아닌 영적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태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춰져야 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어가니까 그냥 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예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천지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이러한 천지의 대격변 뿐만 아니라 어떤 격변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 재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되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기를 분별해야 될 줄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깨달으라. 시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임박성.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그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그 임박함을 깨닫고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분별하지 모르고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뭐 쓰나미가 생기는구나 재난이 생기는구나 지진이 생기는구나 환란이 생기는구나 전쟁이 생기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거짓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그때를 분별하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비의 모습은 그런 준비의 모습이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이를 비율을 배워라.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모으십니다. 모으에 추수하는 것 같이 알곡들을 모으는 것이 다 믿는 자들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런 품 안으로 다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때가 지금 이르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곧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님 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취될까? 과연 마지막에 이렇게 될까?를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우주 만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 오시겠지만을 말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금을 보는 분별력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 그때 아 지금 이상한 시기다. 지금 정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보고 재난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상한 시기가 됐구나. 정말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시기를 볼 줄 아는 그 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삶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분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참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